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H캠프 둘째 날 주일 예배에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이미 제가 여러 번 소개했지만 우리 강성 목사님 한 번 더 소개하고 내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오인균 목사님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21년 동안 하누리교회 너무너무 아름답게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지금은 샌 안토니오 한마음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교회였지만 목사님 너무 아름답게 또 교회를 잘 세워나가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시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누리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여러분들 목사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더 힘차게 한번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많이 오셨네요. 기후에 올라와서 보면은 한 분 한 분 다 보입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분들. 조는 것도 다 보이고 주무시는 것도 보입니다.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됐고요. 우리 또 나소진 자매님, 제가 샌안토니오 가면서 가기 전에 이렇게 신방 가보면 병원 가 계시고 또 우리 나성원 형제하고 아이들만 있는 거 보고서 옛날에 내 모습이 생각나.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안에 병원가 있을 때. 참 가면서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이렇게 치유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고 우리 또 최원호 자매님 제가 소식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아유 좋은 소식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하늘의교회는 이 백혈병은 다 치유가 되는가 봐요. 22년 전에 치유됐던 최고 선배님 김석범 집사님 안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저기 계시네. 예. 22년 전에 있었던 것도 축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여기 부임하자마자 3, 4개월 만에 젊으신 집사님이 그냥 암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또 치유돼서 똑같은 간증하셨어요. 나 그때 그렇죠? 예. 감사하네요.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교제하고 만나는 게 축구하니까 또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에 1년 8개월 만에 축구해봤는데 다리에 쥐가 나려고 해서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만 이래서 목사님께 좀 섭섭해요. 제가 통하면서 저한테 강사로 와달라고 하면서 목사님 혹시 뭐 준비할 거 없습니까? 부탁할 거 있으면 하세요. 이렇게 하길래 제가 진지하게 축구할 때 저 볼 좀 많이 넣도록 광고 좀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하게 네, 거꾸로 광고하신 것 같아. 오인규 목사님 볼 절대 못 넣게 해라 지시하신 것 같아요. 한 골도 못 넣게 다 만들어 오시고 오죠. 제가 우리 교회 떠나기 전에 이대서 목사님하고 4개월 동안 같이 있었는데 11월 달 되니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떠나시기 전에 내년도 그러니까 21년도죠. 내년도 표를 좀 정해주고 가셔야죠. 겸손하세요. 이렇게 또 저를 배려해 주시고 그래서 아유 무슨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하시는데 목사님이 정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샌안토니오 간담 해보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아주 그냥 표를 너무 잘 정하셨더라고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얘기거든요. 그게 제가 빌립보서를 정하게 된 것도 그 표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섯 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오직 복음 이렇게 했어요. 2장에서는 뭐라 그랬죠? 성화의 기쁨.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덟 번 나와요. 2장에서는. 성화의 기쁨. 3장에서는요. 예수라는 단어가 다섯 번 나오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열 번 나와요. 열 번. 예수님을 가르치는 삼인칭 대명사 그가라는 단어가 여섯 번 나와요. 21번이죠. 21절까지 있는데 평균 한 절에 한 번씩 예수님을 지칭한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주라는 단어가. 예.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은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표처럼 오직 예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관계라고 하잖아요. 관계.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나하고 이웃과의 관계. 나하고 물질과의 관계. 나하고 일과의 관계.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어떤 관계일까?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칭의라고 하는 선물 보따리를 내놓고 구원받았다 하기 때 던져주고 멀리 가버리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은 분인가? 뭔가 예수님 하면 낯선 분 같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뭔가 어려운 분인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냥 가끔 내가 아쉬울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끔 찾아가서 이렇게 내가 만나서 뭔가 아쉬운 얘기하는 분인가 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만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인가? 과거에 묻혀버린 벽장에 계신 박물관에 계신 분이 아닌가 혹시? 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한 침대에서 날마다 잠을 자고 날마다 대화하고 손잡고 다니는 내 아내, 내 남편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더 친근하고 더 따끈따끈하고 나의 삶의 목표요. 나의 삶의 방식이요. 나의 동행자가 아니라 심지어 내 안에 계신 분이요. 어떤 분이 자기 손자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손자의 살을 보면 내 살인지 손자의 살인지 구별이 안 간다고 엄정호 목사님이 누구를 이야기하면 그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 옛날 오셨던 김용효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 저 한번 들으면 안 잊어먹어요. 목사님 그런 것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나인지 바울에게는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예, 핵심 구절이 7절 8절이에요. 7절부터 읽어볼까요? 자막 띄워줄 수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 바로 앞에 보면 나오거든요. 5절 6절에 5절 6절 보니까요 7가지가 나오는데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왕족이라는 거거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설명하려면 오래 걸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것들은 목숨을 걸어도 될 만큼 중요했던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디아스포라로 태어났지만은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인 것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다른 것 다 그만두고 가말리엘 분야에 가서 그냥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웠잖아요. 누구든지 그냥 유대교를 반대하고 율법을 반대하면 다 싫어.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뭔가 율법을 좀 부인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나쁘게 봐요. 예수님 부활, 예수님 죽음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러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이 율법을 거부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도 감옥에 가두고 죽이러 가고, 그 담에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쓰임받아요. 너는 이방인을 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 받아주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뭐 했겠어요? 예수님 만났지. 갈라디아서 계속 고백하거든요. 내가 받은 계시는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배운 거야.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자기 고향에 와서 7, 8년 있다가 안디옥 교회 가서 바나바하고 목회하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해. 예수님이 이렇게 오죽하면은 내가 생명처럼 여겼던,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이 나에게 소용이 없어. 그게 아니라, 상대적인 게 아니라 뭐냐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오히려 해가 돼. 누굴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하던 것뿐만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있냐면, 그 다음에 할 뿐더러, 그 다음 뭐요? 모든 것을 또 해로 여김은 모든 것. 나에게 재산이 있는가? 혹시 알아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좋은 집안의 자제니까 뭐 논이라든가 집 같은 거 유산을 받은 거 있는지 모르죠. 이런 것 전부 다가 나한테 해로와 해로와. 내 생명조차도 주님을 내가 만나고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좀 해로운 것이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야.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공부하고 했던 그런 사람 관계 모든 것 전부 다 나한테 해로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대단한 저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8절을 보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배설물로 여긴다. 헬라어로 배설물이 스키발론이래요. 스키발론. 음식물 찌꺼기래요. 아니면 사람 몸에서 나오는 오물이래요. 그런 걸 기판한 사람 여기서 다 버려야지.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플로리다 템파에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70년대 유명 가수 출신이에요. 방은미 사모라고. 원종 목사님 잘 아시죠? 그렇죠? 오랫동안 목회하셨는데 한 15년 전에 여기 그 하스프링에 와서 세미나를 쭉 하는데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 오셨더라고요. 우리가 쉬는 시간에 박수치면서 아유 사모님 우리가 저 앞에는 노래 한 곡 해달라고. 그분 여러분들 방은미라고 치면은 노래 무지무지 잘합니다. 제가 우수한 성조로 대학 다닐 때 그분 노래 정말 유행했었거든요. 정말 잘하시는 분 노래. 아주 그냥 70년대 그냥 인기 가수요. 저 그분이 앞에 나가서 한 곡 좀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유 모든 게 다 배설물인데 뭘 그런 노래 부르기 싫어요. 그러더라. 배설물이래요. 오스틴에 가면은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에 계시는데 부부가 다 그 카이스트 우리 이근 입사님 나오신데 카이스트 그 과기대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박사예요. 저는 학원 강사를 오래 해서 그런 대학 간 사람이 굉장히 저는 존경스러워. 전교에서 1등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차 타고 가다가 사모님한테 제가 또 직구잖아요. 특히 사모님들한테는 제가 굉장히 직구게 합니다. 그래서 수학 강사 출신이기 때문에 사모님, 아유 공부 얼마 잘해서 이렇게 서울대 가시고 과기대 나오셨어. 그네 공식 좀 한번 유도해 보셔. 제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퀄 제로. X는 뭐예요? E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만의 사이. 다 외우시죠? 학원 강사 대선배님이신 우리 정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학원 강사 학원 그 영어로 전설적인 목사님이신데 강사로.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래요. 차 타고 여러 시 같이 가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 정도 되면 그런 거 금방 유도해냅니다. 그래 공부 잘했다면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다 배설물인 걸요. 또 그러더라고. 또 한 방 먹었어요 제가 거기서. 배설물인데. 근데 말이 배설물이지. 방언미 사모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인기 있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연습하고 그 당시는 생명처럼 소중했던 거예요. 오스틴의 그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카이스트 가고 서울대 가고 박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것이 생명의 생명. 근데 지금은 배설물이래. 그 다음 말은 생략했지만 예수님 알고 나니까 다 버려야 될 거리인데 뭘 그 공식을 유도해 봅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8절 후반부에 보니까 띄워주세요. 모든 이거 애웠으면 좋겠어요.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이랍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얻고. 예, 그것까지만 합시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지식하니까 머리로 하는 지식 같은데 이 글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 뭐 지식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헬라어 박사님 계신데 자꾸 헬라어에게 죄송합니다. 우리 김낙도 목사님 사모님이 헬라어 박사님이신데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은요 본래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건데요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이것은 내가 성령으로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아들을 남자를 알지 못. 왜 몰라? 남자 다 알지. 근데 남자하고 잠을 안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경험이요. 경험. 호세아서에 너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하나님은 뭐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런 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호세아서 6장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좀 알라.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하고 좀 교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지식이 이런 얘기니까 좀 예수님하고 내가 교제하고 예수님하고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대화하고 이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고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휘페레코 탁월하다 뛰어나다 가치 있다. 예수님하고 내가 만나고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하고 그것이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던 것 다른 것들은 전부 다가 음식물 찌꺼기와 같은 겁니다. 배설물이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면은 예수님하고 얼마나 따끈따끈한 관계에 있으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예,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뭔가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과 내가 만난 예수님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낯설어. 그렇게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 같아. 예수님 사랑하면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목장 생활, 모든 것, 가정 생활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 그냥 과거에 묻혀 있는 분이야. 옛날에도 하늘교회 있을 때 설교해서 그 예 들었었는데요. 이 조지 쉐어. 그분 얘기 잘 하시잖아요. 그분이 1909년도에 태어나신 분이네. 그러니까 1929년도가 대공황이니까 대학교 때 어마어마한 불경기가 와가지고 뉴욕의 허튼, 그러니까 이분 아버지가 본래는 캐나다 온타리아의 감리교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공황이 와가지고서는 대학을 못 다니고 중단하고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MBC 방송국에 가서 노래 몇 번 불렀더니 너무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고정 멤버로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고 여기저기서 막 초청이 오고 야단하세요. 돈방석에 앉게 돼.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캐나다 자기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잖아요. 어머니 제가 드디어 유명한 가수가 됐습니다. 부른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레아 밀러라고 하는 부인이 쓴 시를 그때 보내준 거예요. 주에서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참 있죠 그거. 쭉. 조지 시아가 그걸 딱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그 시가 자기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시아야, 너 예수님으로만 만족해야 돼. 세상의 명예, 세상의 인기, 세상의 재물 너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 너무너무 그 시를 읽고 깨달아가지고 주님의 음성 듣고 거기다 곡을 붙였잖아요. 곡을. 찬송가가 된 거예요. 빌리그레엄하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 사진이. 그래 평생 동안 빌리그레엄 집회 같이 다니면서 빌리그레엄 설교하고 저 찬송 부르고 다른 찬송 부르고 초청하고 평생 동안 쓰임받아요. 1983년에 서유시에서 세계 전도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찬송을 불렀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찬송을 막 가사 비추지 마세요. 저 안 부를 겁니다. 쫙 이렇게 불렀더니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기립박수를 막 치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박수 갈채와도 저는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104세까지 사시다가 201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만약에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세상 명예를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인기를 쫓아갔다면은 그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웠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가야 될 그 본연의 길이고요. 그게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고요. 나를 위한 길이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가치가 전대되다 보니까요, 세상 따라가는 게 진짜 길인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상한 것 같아요. 아, 그냥 지나가기는 좀 섭섭해요. 우리, 저, 김광희 씨, 나 한번 특수 한번 하세요, 이거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네. 그래요. 자막 띄웠으니까 한번 불러주세요. 예. 네. 3절 다 같이 하실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워
7절과 8절에 보면은 여긴다는 말이 세 번 나와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또 배설물로 여긴다. 여긴다. 이렇게 세 번 나와요. 영어로 보면 I consider.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 count. 여긴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여기세요? 보물로 여기죠. 돈을 어떻게 여기세요? 귀한 것으로 여기죠. 가정을 어떻게 여기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세요? 성경을 어떻게 여기세요? 여긴다는 것은 이 가치관을 의미해요. 가치관. 가게가 큰 게 있는데 가게를 망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방법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가게에 있는 모든 인벤토리에다가 가격표를 참 다 바꿔놓는 거예요. 1,000불짜리에다가 5불짜리 붙여놓고 5불짜리 1,000불 붙여놓고 다 붙여놓는 거예요. 고객이 와가지고 오 이게 1,000불인데 5불이네. 그러다 사가는 거예요. 가게 망하는 거지. 가격표를 바꿔놔버렸어.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타락시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가치관을 바꿔버렸어요. 가치관을. 그 배설물과 같은 쓰레기와 같은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것만 쫓아가는 DNA를 다 심어놨다고 다 사람마다 아주 그냥 그 쓸데없는 것만 가지고 쫓아가요. 가장 귀한 게 뭔데? 이게 사탄이 한 짓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정당당히 요구하십니다. 내가 가장 귀하다. 나만 따라와라.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 보세요. 모세 같은 사람. 히브리서 11장 26절. 자막 띄울 수 있으면 띄워줘 보세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회했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적도 한 번도 아닙니다. 잠대제로 잔 적이 없어요. 항상 텐트에서 잤지. 먹을 것도 없었어요.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됐어요. 그 수물을 뭐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재물로 여겼으니 여겼으니 가치관을 바르게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좀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가치관이 다 바꿔버렸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복음서에 보면은 무리와 제자는 구별돼요. 무리는 예수님 쫓아가서 먹을 게 있고 오병이어 기적 있고 뭔가 볼만한 게 있으면 무리가 수만 명이 쫓아다녀. 그러다가 별보로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다 도망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제자는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제자예요. 제자. 우리는 제자예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제자지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들한테 내 제자가 되어달라고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당 뭐 구질구질하게 넌 내 제자가 되겠니? 내 제자님은 이래 이래 내가 이런 거 해줄게 뭐 그런 거 없어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제자가 내 제자가 합당치 않다고 합당치 않은 걸도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와 함께 갈세 돌이키사에게 예수님 가니까 그냥 무리들이 수천 수만 명이 막 쫓아와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좀 높은 데 올라갔습니다. 적어도 수천 명이 쫓아옵니다. 딱 서가지고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독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막 예수님 이렇게 큰 소리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어떤 제자가 남아 있겠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지 내 제자가 되네. 사람들 다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부모를 미워해야 되나? 형제를 미워해야 되나? 내 아내도 미워해야 되는가? 내 성경 어디에 부모를 사랑을 하겠지? 아내 사랑을 하겠지? 이거하고 좀 약간 모순이 있잖아요. 주님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마치 부모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내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번에 우리 하늘의교회에서 주일학교 담당하다가 우리 교회 그 한마음교회 오신 김영도 목사님 사모님이 김강은 사모시거든요. 한 달 전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하늘의교회 빚을 많이 집니다. 좋은 분 다 보내주시고 네, 김강은 사모님이 무슨 식사다 그런 간증을 하세요. 자기 집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서울에서 어려운 가정에 자기를 대학까지 가르쳤대요. 작년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대요. 자기 예수님의 매력에 빠졌대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대요. 집에서는 자기가 취직해서 어머니 아버지 동생도 하나 있는데 이렇게 잘 도와주길 바랬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선포했대요. 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M에 선교사가 됐대요. 그래서 왔다고. 아버지 엄마한테 굉장히 욕도 많이 먹었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용돈 좀 보내줘요.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무슨 돈이 있겠어. 근데 꼭 제가 매달은 못 보내주지만 절기 때마다 추석 명절 때 설 때 꼭 보내줍니다. 어머니 아버지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 아버지가 보기에는 도대체가 예수가 그분이 누구길래 네가 나를 이렇게 미워하니.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마치 그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하라고 당당히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제 아내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희 처가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미션스쿨 가서 은혜 받아서 그냥 주일마다 그냥 교회 가니까 저희 장인들이 너 앞으로 교회 나가지 마. 또 나가. 나가지 마. 또 나가. 나중에 담 뛰어넘어 들어와 막. 그러니까 나가지 말랬잖아. 하면서 그냥 따기를 그냥 왕복으로 그냥 때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따기를 때렸대. 따기를 때렸대요. 따기를. 아, 그냥 때린 게 아니라 너 교회 가지 말라니까 왜 갔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아버지 나를 선택하든지 너 예수를 선택하든지 선택해 하니까 저는 아버지도 사랑하지만 예수님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얘기하니까 그냥 방맹이 그냥 이게 날라왔다고 하더라고. 그냥. 장인이 보기에는 제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때리지. 때릴 뿐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거든. 마음이 약한 분이거든요. 얼마나 배신감 느꼈으면 때리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 목숨, 자기 처자, 자기 부모까지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미워해야지 내 제자가 되는 거야. 아,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8절인가 보니까요. 그리고 자기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아니, 그 27절 띄워주셔야지. 예. 이와 같이 너 중에 누구든지 27절, 28절. 예. 안 만들으셨구나. 나를 따라온 자는 뭐야?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너희들 다 따라와가지고 덕분 생각하지 마. 십자가 지어야 돼. 고생해야 돼. 희생해야 돼. 이런 사람이 내 제자 되는 거야. 33절 조금 전에 띄웠던 거 보니까 재물까지 버리라고 하네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되자. 소유 다 버려야 된대요. 누가 따라왔을까? 이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의 제자도, 그 제자도의 제자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그게 정답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십계명을 얘기하세요.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더 다 지켰는데요. 다 지켰습니다. 율법. 근데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동문서답을 하세요. 그래? 다 지켰다고? 그러면 너에게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에게 나눠주고 쫓아와. 제가 하늘에서 그 설교 두 번 했는데요. 그때도 그 설교를 다 이해 못했어요, 제가요. 제가 이게 제나톤에 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팍 깨달아지더라고.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아. 예수님이 그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가끔 보면은 물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뭐, 예수님 믿는다면 구원받는다니까 예수님 믿어두지 뭐. 교회 가면 사회생활이니까 교회도 나가주지 뭐. 다 좋아. 그런데 나는 물질 하나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어. 자기 말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물질이 그 사람의 왕이에요, 왕. 제가 우리 교회는 헌금을 안 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평신도일 때 재정집사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무지무지하게 잘 믿는 것 같아요. 믿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헌금 안 해. 절대 헌금 안 합니다. 어쩌다 한 번, 1년 한동안 해도 요즘 말로 말하자면 1불, 2불 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재정집사 있었거든요, 옛날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 난 집사라면 집사도 하겠습니다. 예배 참석하면 예배도 참석하겠습니다. 목자라면 목자도 하겠습니다. 내가 설거지라면 설거지도. 내한테 돈 내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친구한테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그래, 십계명 지켰냐? 다 지켰는데, 그래, 너에게 있는 물건. 우리 뭐 예수님 따라간다고 우리가 지금은 다 팔지 않잖아요. 근데 마음의 우선순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네가 다 팔아서 나눠줄 만큼 나를 사랑하니? 예.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돼야 돼. 예. 물질이 우상되어 있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은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토나 밭이나 부모나 처자나 형제를 버린 자는 금세 여러 배를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게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꼭 구원받았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본분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정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너무너무 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좀 버려야 돼요. 김광희 선생님 앞으로 좀 잠깐 나오실래요? 오늘 특송까지 해주시고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유치한 퍼포먼스지만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이거 좀 잡고 계세요. 이거 좀 가져가서 가족들하고 좀 나눠드시고, 이것은 금덩어리인데 이것도 좀 가져가실래요? 받으세요 좀. 네, 감사합니다. 이거 올려놔주세요. 제가 너무 유치한 퍼포먼스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버릴 줄을 몰라.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꽉,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사도바울은 배설물이라고 했는데, 아까 그 일곱 가지 다 버렸는데, 배설물을 버렸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좋은 걸 받아가지기 위해서는 좀 놓아야 되는데 안 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버려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요, 예, 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 내가 그를 위하여 자막됩니다. 내가 그를, 거기서부터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배설, 예,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 또 9절. 예. 내가 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느냐,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대요. 이 말이 가슴에 팍 안 들어와요. 설교가 고민이 여기 있어요. 나도 이 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내가 못 얻어서 내 안에 계신데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가 이게? 네,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어지는 9절, 10절, 11절에서 그 무엇인가를 설명해 줘요. 9절을 잠깐 보실까요? 내가 시작, 내가 가지는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칭의예요, 칭의.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요? 나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말로 나는 죄인이라고. 내가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잘 믿어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7장 잘 알잖아요. 거기 보면요. 야, 내 마음속에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악을 행하는구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요, 예수 믿은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의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선을 행하려고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내 속에 악이 있어. 내가 죄가 가득해.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누가 나를 건져낼 거야. 죄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8장에 나온, 와, 생명의 법이 나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구원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죄를 없앨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씻어버릴 것인가 고뇌하다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와, 내 죄가 해결되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율법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는 천국 가게 생겼어. 이제 그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행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게 바로 칭의를 얘기해요. 두 번째 10절. 다 같이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제가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추석을 굉장히 여러 개 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근데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했거든요. 이 추석을 몇 건 봐도 이걸 설명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두꺼운 그 빌립보서 강의 설교지를 보더니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것은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신있게 설명했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이것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면 확실해져요. 성화인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안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본받는. 이 성화의 성화. 그분. 성화도 그리스도, 그분, 죽으심 다 나오잖아요. 성화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능력이 나를 나에게 작용하여 성화를 이루어요. 내 성화도 역시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분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성화라는 구원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강해 설교죠. 이거 하나 해석하려고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11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11절, 예, 세 번째인데요.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나오니. 이건 뭐예요? 몸에 구원이죠. 어떻게 해서 이제 부활에 이른다. 그리고 그런다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 빌립보서 3장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예, 그분은 시작.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예, 이것도 뭐예요?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영광의 몸을 행사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귀한 분이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성화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시킬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보배야, 모든 것은 나에게 배설물이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12, 14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아. 여러분들 옛날에 이 말씀 12절 다시 펴주세요. 이 말씀 잘 이해 안 됐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뭘? 구원을. 내가 칭의는 됐어. 의롭게는 되었어. 내 성화를 아직 이루지 못했어. 첫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아직까지 내가 몸의 부활을 이루지 못했어. 그래서 오직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 가노라, 이렇게 했어요. 12, 13, 14절을 읽어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은, 바울은 아직까지 뭔가 이루지 못했어요. 뭔가를 이루어야 될 게 있어요. 달리기, 그 경주하는 사람처럼 앞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어떤 몸에 막 그림이 막 그려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지가 30년 되었습니다. 세 번에 걸친 전도행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가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는가요? 아, 이 정도 했으면 30년 사역했거든요. 아, 저도 이제 23년 가까이 했는데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좀, 와, 내가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나도 하면서 뭔가 좀 이뤘다고 해야 되는데, 나는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얻지 못했습니다.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나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된 건 사실이에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건 사실이에요. 그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건 사실이에요. 내 지금은 성화의 단계에 있어요. 예수님과 같아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몸으로 부활해야 돼요. 그걸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already, but not yet, 그래요. 난 구원 받아서 나이 아직까지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야.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참 좋아요. 구원의 확신 있으시죠? 아,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천국 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 구원 확신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요, 아이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아이고 뭐 어떤 목사님 얘기하는데 한 번 구원받았으면 절대 취소가 될 수 없다네. 아이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뭐 한 번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됐으면 됐지 설마 호적에서 파내기 하겠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절대 구원 취소 안 된대. 아이 주일 몇 번 빠진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아, 헌금 좀 안 한다고 해서 무슨 뭐 내가 뭐 구원 캔슬 되는 게요? 내가 누구하고 한번 싸우면 어때? 회개하면 되지 뭐. 그걸 뭐라고 해요? 도덕 폐기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복음적 안일주의. 사도 바울은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고 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주님 사랑하지, 하나님 기쁘게 살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난 잡은 걸로 여기지 않아. 나는 더 달려가야 돼. 이뤄야 될 것이 많아. 난 주님을 닮아가야 돼. 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요, 도덕적 폐기론, 폐기론자들, 복음적 안일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자기는 의롭게 된 걸 믿어요. 구원받은 걸 믿어요. 확신해요. 확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노력하지 않고 구원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다음부터는 막 달려가는 자세. 안일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요. 또 한 가지는요,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사명이야, 사명. 아까 보니까요, 예,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 잡힌 바 된 그것. 예,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빌립보서 3장만 가지고 설교를 한 10번도 더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잡힌 바 된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꽉 잡았는데 왜 잡았느냐? 사명 때문에. 너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라고.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야. 할 일이. 자기 사명 때문에. 난 사명 때문에 달려가야 돼. 할 일이 많아. 아, 저도 어제 좀 얘기했습니다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부족하지만 전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제 사명을 마치고 떠났는데 전 좀 쉬려고 했는데 안식년도 못 가지고 너무 힘들 쉬려고 했는데 하루도 못 쉬고 은퇴배 드리는 날 6월 가지고 그냥 세나토니어 가서 가자마자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고 그냥 욕먹으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사람들을 제자훈련시키고 또 좋은 목사님 모셔놓고 올라오면 그 다음에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저는 제 사명을 또 알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다. 뭐 이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사명. 마지막 세 번째는 부르심의 상급. 아까 나와 있잖아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을 향하여 내가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 어쩌냐고 장용우 집사님 광고하시는 거 보니까 계속 상 많다고 상이 많다고 많다 상 많다고 상 그러니까 안 올 것 같으니까 계속 상 얘기만 하더라고. 뭐 제가 상이 뭔가 보니까 라면 다섯 개 들은 거 아주 뭐 그런 거 정말 유치한 상이더라고요. 저도 이게 다트 던져가지고 라면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상이 시세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분 누구 줬는데 상을 계속 강조하는 거 왜? 꼭 오라는 거거든. 게임이 오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상의 종류가 우리가 상을 설명해봤자 뭔지 몰라. 하늘의 상급 보니까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다음 뭐예요? 나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계속 상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상을 뭐라고 하든 까짓걸 그거.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좀 다 그래요. 그래. 사도 바울 보세요. 운동장에서 달리기 할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일지니 하면서 나는 최선. 상 얘기를 굉장히 해요. 아까도 모세가 왜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수모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귀하게 여겼는가.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상주심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어떤 모티베이션 중에 가장 큰 거 한 가지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함께 두 번째는 뭐예요? 상급이에요. 상급. 좀 상조심을 바라봐야죠. 저는 조금 죄송합니다. 조금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그 생각이 너무너무 절실해요. 아유, 하나님께 상 받아야 되는데, 상 받아. 내가 이거 처리 안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아.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지금. 27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사도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30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전부 다 이중국적자예요.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이 있으시죠? 한국 시민권이 있으시죠? 또 한 가지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어요. 박희롱 이사님이 자꾸 쳐다봐가지고 그냥 끝나나 그래서 쉽게 제가 많이 생략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얘기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요. 제가 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나이가 67세거든요. 100세 세대라고 하는데 제가 100세까지 살 자신은 없고 아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잘하면 90세까지는 살지 모르겠어요. 90세, 67세, 90분의 67하니까 12로 따져보니까 12분의 9하고 똑같더라고요. 12분의 9하고. 제가 12시간이라면 제가 9시간 살았더라고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잖아요. 저는 6시에 해가 넘어가잖아요. 저는 오후 3시더라고요. 또 3시간밖에, 5인균의 시간은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허투루 살 수가 없더라고요. 아유, 하나님의 상급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너무 절실한 거예요. 이게 사도바울의 생각이고, 사도바울의 간증이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그 다음에 나와요. 나를 본받지 않고 악하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좀 멸망할 사람들이야. 내가 너의 표준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대서 목사님 표가 너무 좋은데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말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 떠날 때 아유, 얼마나 그때 기쁘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상급받는 생활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의 보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했는데 예수님만 자랑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처럼 예수님을 옷장에 가둬 분처럼 예수님이 낯선 분처럼 느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바울처럼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